즐거운 얘기로 갑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삼성전자 SKNX. 자, 어디까지 가는가. 야, 나도 궁금해. 와,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야, 이거 어디까지 지금도 쭉쭉 가고 있거든요. 라고 말할 때 살 거리라고 말할 때 살 거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NX 요즘 미쳤지요? 자, 그럼 과연 여의도에서는 주로 얼마를 보고 있고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문을 열자마자 삼성전자가 얼마가 올랐냐? 보였습니까? 1월 2일 첫날 이겁니다. 7.17%. 야, 128,500원. 장 끝나고 좀 더 올랐어요. 거의 8%가 올랐는데 11만원을 깨자마자 오, 여기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빡빡빡 치고 올라가더니 13만원이 목전에 와있습니다. 정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KX도 질 수 없죠. 얼마가 올랐냐? 4%가 올랐습니다. 한번 개부를 뜨더니 그 다음부터는 쫙쫙쫙 12월 29일 6%, 12월 30일 2.68%, 1월 2일 새해 첫날 4%. 지금 68만원입니다. 68만원. 야씨, 야, 68만원.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00조. SK의 시가총액이 500조. 제 기억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00조에서 400조. SK의 한 시가총액은 100조에서 150조가 제 기억이에요. 심지어 100조 아래로 떨어진 때도 있었어. 80조, 90조. 500조입니다. 500조예요. 1년 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이야. 1년 전 SK하이닉스가 120, 130, 140 이랬어요. 500조. 삼성전자 1000조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이라면 좀 많이 남았죠. 25%인데. 올해 목표 정도 되겠죠. 올해 목표 정도. 좀 많이 남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26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핫한 주식시장이 어디냐? 코스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연초 이후 2.27%. 우리보다 많이 오른 데 없을걸요? 선진국 중에서. 물론 하루지만. 하루지만 1등이다. 작년에 우리가 75%를 1등 했는데 뭐. 올해도 1등 먹지 뭐. 하루지만 1등이다.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루지만 1등이다. 오늘까지는 1등이고요. 첫날 95포인트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S 알아볼 텐데 삼성전자 SKS가 저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보니까 도대체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1월 조금 있으면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예상하는 게 제가 기억하는 건 16조, 17조였거든요. 요즘에 주가가 오르니까 점점 예측치가 올라가서 지금은 20조 얘기하고 있어요. 18조에서 20조. 20조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것 같고 18조 나오면 약간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19조 언저리가 무난할 것 같은 그런 언저리긴 한데 한 분기 2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6.5조. 200% 이상. 거의 3배를 버는 당연히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17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한 분기 영업이익으로. 근데 지금은 미니멈이 18조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4분기에 사실상 찍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20년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냐? 100조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2020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 예측치가 100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많이 벌었을 때 50조 정도 됐어요. 55조, 59조. 대부분 40조, 30조였습니다. 그래도 엄청나죠. 1년에 40조면 분기 얼마를 버는 거예요? 분기 10조 버는 거죠. 10조. 그랬는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100조. IBK가 133조. 역시 형님들입니다. 역시 133조. 적극 지지합니다. 133조. 역시 형님들은 화끈하시구먼. 133조. NH 115조. 좋습니다. 자, 하나증권도 113조였고요. 대신증권 110조, KB 100조 이렇게 했는데 현대차 형님들 냉철하시네. 98조 냉철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보통 100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상 우리나라 증권사 역사상 최초로 100조를 넘는 기업이 내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로만 간다면. 그리고 정말로 제 생각에 만약에 2020년 100조를 찍고 2027년에도 뭐 그거에 비슷한 실적 예상된다. 그러면 800조가 안 비쌀 수도 있다. 이게 되냐가 문제지. 되냐가. 2010년 100조, 2017년 100조 만약 이렇게 본다. 그럼 이거는 쌀 수도 있지. 되냐가 문제인데. 왜냐면 법인세 빼도 뭐 당기순이익 쳐도 80조는 될 텐데. 그럼 뭐 PER로 치면 멀티플 10배니까 100조를 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별 2026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면 KB 16만원, NH 15만 5천원, IBK 15만원, 미래세 15만원, 하나 15만원, 현대차 삼성은 14만원. 지금 삼성전자가 종가가 얼마였죠? 12만 9,600원. 25%? 아,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기까지 온 김에, 그, 조금 더, 아, 25%. 뭐, 형님들이 현실적이셔서 그래. 현실적으로, 딱 저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그래, 미지근하게 오래 가자. 자, 올해도 25%, 내년에도 25% 이렇게 미지근하게, 자, 올해 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얼마일까? 삼성전자 100조였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놀랍게도 거의 100조입니다. 거의 100조. 90조에서 100조 사이. 전망치가. 주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맞기 힘들어. 맞기 힘든데. 하여튼, 뭐 내년도 코스피 맞추라는 거하고 똑같잖아. 종가. 뭐 5,001일지 4,100일지 맞추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증권사 사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보면은 다울증권 100조, IBK 101조, 현대차 96조, 대신 100조, NH 105조. 역시 NH 주차 형님들이야. 105조. 삼성 냉철하시네요. 84조. 자, 그래서 80조에서 100조를 예상을 합니다. SKS가 내년에 100조를 벌면 미친 거죠. 우리나라에 100조 영업이익을 번 회사가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개가. 좀 이따 보이겠지만 1년에 100조 번 회사가 글로벌에 몇 개 없어요. 10개 안 돼요. 한 7, 8개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빅테크가 겨우 100조 벌어요. 겨우 100조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100조 정도면 벌면 빅테크예요. 물론 MS나 구글 정도 되면 200조 가까이 벌지만 애플 정도 되면은 그 아래 조금 낮은 빅테크들은 100조 번 회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미친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얼마냐? 지금 아까 67만원이었잖아요, 현재가는.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아이고, 타월 형님들 95만원! 과감하시네, 과감하시네. 화끈하죠? IBK 86만원, 현대차 79만원, 대신 84만원, LG 88만원, 대충 뭐 75만원에서 80 얼마 정도. 굉장히 벌어져 있죠, 목표 주가가.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전망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요. 100조 보는 데도 있고 아 그거 안 될 거야 80조 볼 거야 이런 데 벌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목표 주가도 대단히 많이 벌어져 있다. 75만원 70만원에서 95만원까지 역시 지금 대비해서는 40% 이걸로 가겠습니다. 95만원 좋네 좋네 아유 마음에 딱 드네 제 마음에 어떻게 쏙 드는지 95만원 정도가 대단히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를 전부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은 영업이 기준으로 잘 안 봤어요. 그동안은 그동안은 뭘로 봤냐면 PBR로 많이 봅니다. 이건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에포트에서 갖고 온 건데 PBR로 많이 봐요. 자산 기준으로 많이 봐요. 삼성전자 그동안 1.5배 정도 있었고 지금 1.5배죠. 보통 한 배에서 좀 회사를 왔다 갔다 해요. SK하이닉스도 보통 그거보다 조금 낮게 1.5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넘었죠. 지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지금도 고평가가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PBR로 많이 보냐? 반도체 기업들은 업다운이 심해요. 사이클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고점 저점의 영업이익을 따지면 너무 멀티플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서 영업이익 잘 안 했는데 요즘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처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그래 알겠어. 100조 벌면 그렇게 보면 알겠어. 그럼 과연 두 회사가 100조를 벌 수 있냐? 삼성전자는 매년 40조, 50조 벌었고 SK하이닉스는 40조 버는 것도 회사에 그렇게 많이 번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번 건데 그걸 다시 두 배를 늘릴 수 있냐? 올해 2026년에 자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승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100조를 벌 수 있냐 100조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맨 위에 있는 게 알파벳입니다. 작년 최근 1년 기준 회계 연도가 아니라 최근 1년 기준 글로벌 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중에 대표가 구글입니다. 한 200조 찍혔어요. 애플도 한 150조, 170조 찍힙니다. 삼성전자 SKS가 작년에 얼마 벌었냐? 지금부터 1년 전에 3분기 대비 1년으로 치면 9등이에요. 9등. 삼성전자가 11등이에요. 전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달러로 보니까 헷갈리죠? 제가 이걸 원화로 바꿔왔습니다. SKS가 최근 1년 40조가 넘었고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4분기 나오면 훨씬 넘겠지만 거의 40조를 벌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세계에서 영업이익 수준으로 9위 10위예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번 회사입니다. 수십조 번 회사가 많지 않아요. 세계에도. 근데 만약에 올해 100조를 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텐센트 제치고요. TSMC 제치고요. 메타 아래까지 갑니다. SK가 100조를 벌고 삼성전자가 100조를 벌면 우리 위엔 누가 남았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만 남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 세계에서 빅6, 빅테크 중에 1위에서 6위까지만 우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100조 기업이 2개가 된다며? 그럼 여기 2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벌 수 있다면. 볼 수 있다. 정말 미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조는 미친 값인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택도 없죠. 시가총액으로 보면 우리보다 못 벌고 있는 브로드컴이 2300조예요. SK에서 5배입니다. 아, 물론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당연히 성장성도 좋고 이제 미국 기업이고 그게 있지만 만약에 요 메타하고 TSMC 사이에 낄 수 있다면 TSMC 시가총액이 2300조입니다. 역시 엄청 올랐죠. 브로드컴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2020년 100조, 2007년 100조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오, 야, 시총 기준으로는 거의 뭐 천조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5년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률을 보면 브로드컴이 600%, 680%, SK하이닉스가 309%, 90%, 마이크론 300%까지 엄청나게 삼성전자 뭐냐? 아, 삼성전자는 저 5년 전이 삐죽 솟았던 때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44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차트에 그 착시가 있다. 착시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조를 벌 수 있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라는 거냐? 슈커월드 항상 주제가 나오면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장밋빛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지금 삼성전자가 4분기 20조 얘기하니까 20조 영업이익을 어떻게 벌 수 있었냐? 1번. HBM 엄청나게 많이 팔고 비싼 걸 많이 팔았냐? 지금 삼성전자 HBM 시장에 얘기 드릴 텐데. 뭐 엄청난 성적을 거두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당연히 1번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D램 시장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가장 주된 판매 물건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소위 말해 D램. D램 시장의 가격이 연초 이후에 6배가 올랐어요. DDR4면은 구형 D램입니다. 구형 D램이 6배가 올랐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나 미친 게 전분기 대비 가격이 50%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데 1년 전이 아니라 전분기면 여기입니다. 3개월 전에 비해서 가격이 50% 올랐어요. 한 달 대비로도 15% 가까이 올랐어요. 한 분기에 가격이 50% 오르는 상품이 있다? 게다가 1년 대비로는 6배가 오르는 상품이 있다? 돈을 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상상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도 한 달 만에 15%가 올랐습니다. 이 가격을 조사한 이래로 DDR4 가격이 9달러를 최초로 돌파했어요. 옛날 거 옛날 거. DDR5도 아니고 옛날 게 왜 이렇게 오르냐? 여기 적혀있죠?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구형 D램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생산을 늘리지 않아요. 아니 당연하겠지만 몇 번 나왔죠? 돈 되는 거 만들어야지. 지금 이제 저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가였죠. 지금은 고가 반도체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6배 올라서. 왜 저가 반도체를 만드냐? AI 데이터 센터 HBM 만들고 아주 성능 좋은 최고의 것만 만들어도 불티나게 팔리는데 싸구려 만들어도 왜 팔어? 소비자 가전에 주로 사용되는 저가형 반도체 생산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증산을 안 해요. 그리고 라인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쇼크가 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걸 알죠. 아, 얘들이 AI 대세한테 눈이 멀었구나. 그럼 재고를 쌓아둡니다. 저기 있는 반도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전기에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에서 컴퓨터까지 뭐 TV를 다 들어가잖아요. 메모리 칩 공급 부족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둬요. 먼저 살려 그래. 재고를 쌓아둔 사이클 계속.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공급 기업 말고 수요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시장이 미쳐가고 있다. 구매자들은 가격을 얼마를 내더라도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거를 구하지를 못하면 물건을 못 만들잖아. 가끔 자동차 시장에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이 예전에 중국이 그 기업을 샀더니 중국하고 싸우면서 그 기업이 생산을 안 해버리면 자동차 라인이 다 서요. 생산 라인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저가형 반도체 구형 D램이라고 할지라도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하나가 빵꾸난 것일 뿐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26년 주문량이 이미 생산 능력을 초과했어요. 아유 내 더 만들고 싶은데 가격이 6배가 제가 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생산하고 싶지. 마음은 2배 3배 생산하고 싶은데 이미 다 아니 우리가 공장이 뭐 갑자기 뭐 옆에 공장 갑자기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주문량은 이미 끝났다. 참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D램 시장의 70%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을 좀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전도 그렇게 SK하이닉스 아예 힘내겠어요. 오케이 힘내는데 뭐 가격은 올려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분기에 50%가 올렸다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번 분기에 가격 60% 올리는 걸 발표했죠. 메모리 칩 가격이 60%가 올라왔어요. 어제까지 5달러에 파는 건 어제입니다. 오늘은 9달러예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 그거 안 되지. 야, 어디까지 알아? 얘기해보세요. 뭐 제시해보면은 소위 선제시라 그러죠? 아니 60% 올려야지. 한 분기에 지금 50%가 올리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전자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10%에서 20%가 오를 것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 가격이 다 오를 것이다. 2026년에는 컴퓨터 원가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올라간다. 옛날에는 5%였어요, 5%. 야, 이거 얼마 됐다고! 4만원? 내 옛날 기억에 용산 가서 뭐 사고 끼웠을 때 그거, 요거 한 구에 4만원이었는데? 물론, 20년 전이긴 합니다. 아직 내가 대학생 때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요즘엔 뭐 장난 아니죠.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크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비싼 거 만드느라고, 그 구형 반도체 못 만들면, 미국의 D램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좀 열심히 만들어서 저거 공급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마이크론이 뭘 발표했습니까? 12월 3일날 소비자 사업 철수를 발표했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는 돈안 되도 그거 말이야. 증산까지 해가면서 뭘좀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야, 니는 돈안 된다고! 그걸! 농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I 기반 데이터 센터의 성장으로 메모리지와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론은! 전략적 고객에 대한 공급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님들이 그거 만들래. 어? 내가 그 소비자 사업에 들어가는 그거 DDR4 그거 말이야. 그 컴퓨터 띡띡 끼는 거. 그거 뭐 어디 띡 끼는 거. 자동차에 띡 끼는 거. 야, 그런 거는 이제 됐어. 너도. 아니, 형님들이 지금 되게 비싸게 크게 뭐 HP 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말이야. 우리 이제 안 해. 철수했어요, 철수. 야, 철수 너무하지. 오, 야, 그걸 철수를 하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마이크론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난 29년 동안, 29년 했어요. 크루셜 자기네 브랜드입니다. 크루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수백만 명의 고객 여러분, 수백 개의 파트너, 그리고 모든 마이크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뭐 얼마 대도 않는 거 팔아갖고 저희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뭐 그거 안 팔아도 비싼 거 많이 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 화이팅!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물론 모든 걸다 철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더 만들어 더 만들어지 그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좀 줄이는 건 있습니다. 낸드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AI 기업용 초고용량 SSD를 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TLC 기반 낸드 생산량은 뭐 일반 D램하고 똑같이 라인 바꿔야죠. 돈 되는 걸로. 그럼 낸드가 또 줄어요. 그럼 당연히 낸드 가격이 올라가겠죠. 낸드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던 상품이에요. 한순간에 이제 이게 저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낸드 만든 회사도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샀죠. 게다가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낸드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냐 생각이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걸 예측하지 못했냐,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될걸왜 예측하지 못했어? 공급을 미리 늘렸으면 되잖아. 아니면 생산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늘리면 되잖아. 뭐 공장이 뭐소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공장 지으면 되는 건데 그게 왜안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본다.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봐요. 7조입니다, 7조. 그리고 조금 있다가 33조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냐면,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 하강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업황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4년도 뉴스 살펴보세요. 그때 우리 부진할 줄 알았어.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할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2024년 초 반도체 업황부진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을 멈춥니다. 한참 짓다가 이때, 영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업황부진. 삼성전자 주가도 확 내려왔어요, 그때. 5만 원대 찍잖아.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짓다가, 이거 안 팔리면 이거 다 재고고, 가격 다 떨어지고, 반도체 한번 적자 나면 막 수조원, 수십조가 적자 나면 이렇게 안 되니까 멈췄어요. 멈췄어요. 이거 언제 재개했냐? 2025년 11월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아, 저때 계속 졌으면 모르겠어. 물론 그래도 뭐 지금 생산은 안 되겠죠. 그래도 2년 정도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2017년? 2006년 정도 되면 될 건데, 야, 누가 알았겠어. 솔직히 이때 공장 멈출 때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과하게 짓는 것 같다. 용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짓다가. 그래서 4공장 5공장 건설 멈췄었어요. 그래서 뭐 고독에서 뭐 사람이 빠지네, 집값 떨어지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12월부터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제 뭐 내부 공정만 하고 그럴 텐데, 여기에 P6 6공장 건설도 확정했습니다. 지금 5공장이 2018년이에요. 생산 목표가. 아직도 2년 이상 남았죠.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용인에 4개의 공장을 짓겠다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발표할 때 제 기억에 분명히 용인에 150조 투자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150조고 삼성전자가 350조가 400조인가 그래서 둘이 합쳐서 600조 원이었어요. 용인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다는 돈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 혼자 6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기 팹이 2027년입니다. 내년 중반? 요 1기 팹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공사예요. 신도시 하나라고 표현하는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1기 팹은 높이가 150m라고 합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용인에 있는 1기 팹 말고 지금 이천에 있는 공장에 들어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천 공장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용인 반도체 공장은 이천 반도체 공장보다 훨씬 크다. 이건 아마 청주에 있는 공장일 텐데 M15팩보다는 6배라고 합니다. 이천 공장보다도 훨씬 클 거예요. 50층 아파트 높이로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120조가 들어간다는데? 들어가는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하나에 막 수천억짜리 기계들이 쫙 메울 테니까 120조라고 하는데 2019년에 발표한 투자액이 120조였는데 지금은 팩 하나 만드는데 120조죠. 근데 4개 짓는다며. 그럼 120조 곱하기 4개, 공장 4개에 500조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는 공장을 이제 부랴부랴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신도시 만드는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기계들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크기죠. 이게 100조짜리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만 어쨌건 지금 당장 보면 가장 빠른 생산 시기가 빨라야 2027년. 그러니까 올해 중반은 넘어가야 공급량에 대한 내년께 나오지 않을까? 공급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씩 있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안정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 생각에 그만큼 이번 반도체 수요 폭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고 이거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까지 HBM의 승자가 SK하이닉스죠.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21%고 삼성전자가 17%잖아요. 올해의 중심이 될 HBM3E 확장 더 좋은 거는 12단 적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걸로 이제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올해 내용을 보면 싸우는 게 차세대 HBM4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주가가 엄청 움직일 텐데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2026년 2월부터 HBM4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죠. HBM4. 지금까지는 3이었는데 HBM4가 뭐가 달라졌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HBM4는 잘 보면은 요게 지금 D램을 적칭해 놓은 거잖아요. 쫙 싸놓은 거죠. 쭉쭉쭉쭉쭉 싸서. 요 D램, 요걸 하나를 다이라 그러는데, D램 다이 가장 아래 보면은 요렇게 베이스 다이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거. HBM4는 여기에 연산 처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냥 D램이었어요. 여기는 원래. 그리고 넘겨갖고 여기서 연산을 하잖아요. GPU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D램 역할이 지금은 전달하는 역할이었는데, 요 베이스 다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떤 로직을 넣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넣겠다. 한마디로 요 HBM 입장에서는 GPU가 계산하기 전에 미리 먼저 간단한 건 계산해주는 마치 CPU 같은 역할로 고객사 맞춤 설계를 하겠다. 요게 HBM4인데 제가 문과입니다. 자, 문과는 이렇게 이해해요. 대충 여기다가 기존과는 다른 연산 능력이 있는 베이스에 까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어렵지. 왜냐? 이거는 메모리 회사가 CPU를 만든 거하고 똑같다. 이 메모리인데 이건 다 메모리였잖아요. 메모리 쌓는 거. 메모리 쌓았어.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뭔가 저 GPU를 도와주는 뭐 연산을 하는 베이스 다이라는 걸 넣는다며 당연히 로직 반도체를 넣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CPU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요 로직 우리가 말하는 CPU 같은 건 어떻게 만듭니까?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요.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HBM4부터는 요 아래 깔리는 베이스 다이가 최첨단 선단 공정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요 HBM4가 메모리 생산 공정에 제작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저 HBM4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이 베이스 다이의 로직 선단 공정을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 손을 잡겠다. 이제 메모리 공정에서 못 만들어. 파운드리 공정급에 CPU 만드는 파운드리 공정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둘이 손잡고 HBM4를 빠르게 만들겠다. 삼성전자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 맡기는 게 좀 그렇잖아. 본인들이 파운드리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TSMC 맡기가 좀 그래요. 자존심도 좀 그렇지. 그걸 남한테 맡기기가 그렇잖아. 본인들이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파운드리 기술로 저 HBM4를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거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D램에서도 매출이고 파운드리에서 매출이고 양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TPU, ASIC 이런 반도체에도 핵심 메모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를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성공하면 뭐 혼자 다 해먹는 한 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 우리가 반도체 하다 많이 듣는 그 놈의 퀄 테스트. 그 놈의 퀄 테스트. 지금 HBM4에 대해서 브로드컴, 뭐 구글 이런 데하고 열심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분위기는 좋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놈의 분위기는 지난 1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봐야겠죠. 예를 들면 아직도 하고 있다는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항상 분위기는 좋고 최고 평가라고 하는데,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저거. 저놈의 아직도 퀄 테스트 하는 게 진짜 나쁘게 해야겠죠. 이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지만 불량률을 잡는 게, 소위 말해 수율이죠. 수율을 잡는 게 이제 극도로 어려워진다. 3보다도 4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스타에 얘기를 했는데, 최첨단 선단 공정으로 간다. 그리고 HBM4는 특징이 D램이 있죠. D램을 쌓아뒀잖아요. 하나하나가 다인데 거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로 뭐 정보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통로가 있어요. 그걸 인풋 아웃풋, IO라 그러죠. 인풋 아웃풋 통로가 있습니다. HBM3는 이런 통로가 1024개가 있대요.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구멍 아래로 쭉 뚫는 거죠. 근데 HBM4는 이거를 2048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배. 요 구멍 간의 간격은 0.025mm. 그러니까 당연히 구멍을 두 배로 늘렸으니까 간격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구멍을 2048개를 쫙 뚫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시가. 애칭한다. 글로벌 1위 애칭 기업이 램 리서치라는 곳이죠.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이 위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이런 미세한 구멍을 엄청나게 깊게,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벽은 더 얇게. 요거를 깊게 뚫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구멍을 두 배로 늘려야 되니까. 참고로 지금까지 얘기한 글로벌 요 딥 애칭이라고 불리는 요 기술의 1위 기업이 램리서치라는 곳인데, 글로벌 1위입니다. 최근에 한 200% 올랐죠. 반도체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장비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런 거 하나 있는 기업들이 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장비 교체 시즌에는 요걸 타죠. 굉장히 업다운을 타는데. 그리고 재밌어서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저렇게 구멍을 뚫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애칭이다, 식각한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HBM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구멍을 쫙 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멍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흐를 때 당연히 이 벽면은 절연이 돼야겠죠. 여긴 절연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기 흐르다가 옆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2000개가 넘는 구멍이 아래로 쫙 뚫려있는 여기를 절연막을 입혀야 됩니다. 재미로만 보세요. 저도 문과니까, 전 이제 주식하다 보니까 이런 거 듣는데, 이걸 증착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원자를 이용해서 이 벽을 코팅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얇고 깊은 구멍에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더 얇게 절연막을 입힐 수 있냐. 심지어 원자층 증착이라고 하는데, 원자를 이용해서 박막을 만들어 덮인다. 이 기술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한번 많이 들어보는 기업? 그게 원익 IPS죠. 요즘에 미쳤죠. 200% 올랐어. 왜냐면 저런 거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니까. 아까 전에 엄청난 공장들을 짓는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그 장비 기업들 사이클이 굉장히 큽니다. 내려갈 땐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최근에 공장 안 짓는다 그러니까 쭉 빠지잖아요. 자, 그리고 재밌어서 좀 더 해보면, HBM4의 기본 높이는 16단입니다. HBM3는 12개를 쌓아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높이는 똑같아야 되는데 요 4개 층을 더 쌓아야 돼요. 물론 HBM3도 16단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기본은 12단이니까. 그럼 4단을 더 쌓아야 돼요. 그럼 4개의 D램 다이를 더 적층해야 됩니다. 다만 높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이가 높아지면 안 돼. 기존에 D램 들어가던 게 다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저거 들어간다고 높이가 높아지면 어떡해. 높이는 동일한데 4개를 더 쌓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D램 다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더 얇게 만들어요. 근데 얇게 만들면 어때요? 깨져. 깨지면 불량입니다. 그럼 수율이 나가냐. 그럼 수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두께를 얇게 만들면서도 구멍을 거기를 잘 뚫는데 깨지거나 어긋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얇게 만드는 걸로는 안 돼. 쌓잖아요. 쌓다 보니까 더 얇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 D램, 여기 D램 다이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층 한층. 요 한층 한층 쌓을 때 가운데 이렇게 아까 구멍이잖아요. 이거는 인풋 아웃풋 구멍, IO 구멍인데 요 D램 다이와 D램 다이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하는 걸 여기 나부로 연결하는데 이걸 범프라 그럽니다. 자, 근데 12개에서 18개를 쌓으니까 이 납땜 공이 있는 높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납땜 공 때문에 높이가 높아졌잖아. 요만큼이 손실나잖아. 하나 할 때마다. 요것도 요만큼이 손실나고. 그럼 저 납땜 공을 점점 얇게 만들 수는 없을까? 저 범프를 크기를 줄여보자. 그게 소위 마이크로 범프라 그럽니다. 이만한 공을 더 작게. 근데 이제 16단으로 쌓으래매. 이 12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16단으로 쌓으래. 그럼 아예 야 범프 없애봐. 없애고 붙여보자. 그게 됩니까? 아 몰라. 되게 해야지. 안 되면 16개 어떻게 쌓아? 원래 위에 이렇게 쌓아서 연결해 하는 건데 범프로. 야 이거 없애봐. 그냥 붙여봐. 아잘 연결을 알아서 잘 하고. 그래서 원래 이 범프를 붙일 때요 아래 판과 위에 판을 요 범프라는 걸 넣고 누르잖아요. 녹여서 눌려서 붙이는데 그 장비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면 많이 들어보는 반도주식하면 TC 본드라 그래. TC 본드 하면 또 유명한 기업이 뭐가 있죠? 저 주식은 지금 하면 맨날 옆에 있는 니니라는 친구가 그 노래를 부르는 한미반도체가 저 TC 본드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저거 눌러서 붙이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 대표 장비가 저 TC 본드예요. 눌러서 붙이는 거. 그래서 HBM 시장의 최대 수혜주를 불렀죠. SK에서 장비를 넣고. 자,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펌프를 없애고 싶잖아. 더 16단 더 높게 쌓아야 된대. 다이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야 12개가 안 들어가니까 높이가 줄지 않겠냐. 그 기술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주식하면 또 들어보는 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이런 표현 써요. 없는 건 범프리스라 그러는데 그 기술은 하이브리드 본딩이죠. 자, 그 말인즉슨 뭡니까? 아까 말한 뭐 0.025mm 간격에 2048개의 구멍을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다이를 나노미터 단위로 오차 없이 16개층을 쫙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을 코팅을 잘해야죠. 증착을 잘해야 돼. 삐뚤게 붙었다. 그럼 또 죄송한 표지만 나가리죠. 그럼 수율이 안 나와. 제대로 안 붙었다. 수율이 안 나와.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나마 아까 그 구리공 범프로 붙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이 붙여야 된다. 잘 눌러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냥 붙이면 되지 않나요? HBM은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두께가 없습니다. 지금 뭐 16개, 12개라 그래서 막 이만한 두께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가서 눈으로 보면 HBM 전체 두께가 1mm가 안 돼요. 1mm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1mm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mm가 안 돼. 1mm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1mm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뭐 2000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코팅을 해야 되는 거고. 구멍을 뚫다가 옆에 벽을 침범하면 수율이 나가려. 코팅을 하다가 너무 두껍게 붙거나 균열하게 안 붙으면 또 수율이 안 돼. 그공 없이 붙였는데 조금 삐뚤었다. 안 돼. 얇아서 붙이다가 녹았다. 안 돼. 깨졌다. 안 돼.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인풋 아웃풋 그 구멍이 TSV가 잘 붙고 거기서 이제 저기 안에 있는 회로가 잘 돌아가고 무려 지금 12개지만 16개가 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아래 CPU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까지 잘 붙어야 HBM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율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HBM4를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2로 갑니다. 그 다음 버전. HBM3도 2를 붙으면 다음 버전이죠. 이제 HBM4 2 얘기가 올해 말에 나올 거예요. 2는 또 뭐가 다르냐? 앞으로 모르죠. 뭐가 나올지. 일단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건 높이가 4단 더 늘어납니다. 전망이에요. 전망. 그렇게 되지 않을까. 20단을 붙여야 돼, 이제. 지금은 12개야. 아까 전에 16개를 붙이려면. 이제는 20개를 붙여야 되는데 역시 지금은 그림이니까 이렇게 높이가 높은 거고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같아야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더 얇게, 더 깊게, 더 정밀하게 요 D램 다이까지도 더 얇게 만들어야겠죠. 연결은 더 정밀하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20단을 붙이면은 HBM4E가 되겠지. 올해 연말 내기가 나오면서 뭐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뭐한 1, 2년 걸리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한, 그냥 재밌어서 몇 개만 했는데, HBM 관련해서. 얘기 안 하고, 저도 모르는 복잡한 공정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반도체는 공정이 8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8대 공정 하나하나에 장비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설명 들었는데, 들어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웨이퍼 만들고, 거기에 산화시키고, 거기다 포토, 그립니다. 그 다음에 식각해요. 뭘 새겨.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증착, 뭘 발라. 그리고 딱 보면은 뭐 금속 배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요즘 많이 하는 패키징. 패키징도 하고 뭐 분량도 찾고 그래서 반도체는 장비 산업 그 자체고 저거 하나 하려면 정말 수십 개의 기업들이 같이 간 이제 그런 게 있죠. 나중에 그런 게 재밌으면은 몇 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뜨겁지 않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최근 1년 사이 200%가 넘게 올랐어요. 250%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삼조이나 SK스보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쩌리 아니요? 250% 올랐어요. 오죽 돈을 잘 벌면 이제 뭐 소비자 그 저렴한 거안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HBM 만듭니다. 물론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년 실적 발표를 하겠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분기 25조 가까이 나올 수 있냐? 100조입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영업이익이 90조에서 100조예요. 90조에서 100조면 한 분기에 20조를 넘어야 되죠.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분기에 20조를 벌고 어떤 분기에 30조를 벌고 뭐 이렇게 가겠지만, 과연 20조를 꾸준하게 넘는 숫자를 찍을 수 있냐? 4분기에는 18에서 19조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100조를 찍을 수 있을지. 올해 100조 찍는 게 만약 눈에 보인다. 그러면 지금 정도 주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가려면 내년에도 100조가 될수 있냐? 아, 내년 100조. 올해 100조, 내년 100조 가면은, 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뭐, 100조 안될것 같아. 70조, 80조. 내년에는 이제 사이클 갔어. 사이클 갔어. 야, 암물 갔다, 야. 이제는 D램 가격도 좀 내려가고, HBM 내려가네. 이제 그러면은, 주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슈컬리 나오면 항상 주가가 빠지는 게 국룰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주식인 만큼, 두 기업 다 이제 100조, 올해 100조, 내년 100조 벌어왔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쭉쭉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한번 기원 드립니다.